자,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뭐 서신서의 배경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헬라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 또 이제 이 유대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어떤 그런 교회다 보니까 그 이방의 영향, 로마의 어떤 그리고 뭐 헬라의 영향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우상의 영향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유대인들 탈수 있으면서 또 유대주의자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흘러와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 또 이방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참된 하나라고 하는 너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서신들이 이런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여러 서신들의 어떤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에베소서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이었던 너희들이 복음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선민들과 하나가 돼서 새로운 한몸, 완전 새로운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쭉 풀어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천명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로, 올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해서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그런 경향성, 이걸 이제 허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하말티아인데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떤 생의 목표, 어떤 방법,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이제 문자적으로는 의미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허물이나 죄나 결국은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라고 번역된 이제 허물과 죄의 결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음은 이제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또 영적인 죽음은 반드시 도덕적인 죽음을 또 동반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잖아요. 생명의 수요자이고 근원이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떠나는 것이 사실은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죽음 가운데 너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할 때 에베소 전체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초점이 많습니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 대한 초점이 많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미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은 봐왔던 본문인데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 상태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실 풍속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곡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편협하게 해석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점을 친다는 둥,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풍속이라고 하는, 풍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인간은 현재의 악한 세대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이 세상의 풍속이다, 풍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겼을 때에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해야 되고, 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절약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기준들, 가치들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릴 때는 세상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준과 가치가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분명히 사단을 의미하는데, 그 사단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신자, 믿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또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의 대표적인 속성은 불순종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결국 모든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령 안에서의 삶과 대조적인 육체의 열매를 내는 삶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남들보다 악하거나 남들보다 이기적이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드는 대로,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그냥 늘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남들보다 뭐 심하게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대표적으로 아주 더럽고 뭐 너무너무 큰 죄악된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인데 그 삶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예,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그냥 이렇게 쭉 하면서 사는데,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전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얘기예요. 저 밖에 있는 수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수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각도 있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식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별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그들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러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뭐가 선인지 모르니까, 뭐가 심판의 기준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결국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러했고 너희가 그러했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탁 짜면 사랑밖에 나오지 않는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 전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뒤져보면 그 안에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진노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도 분명히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주께서 끝까지 참아주실 것이고 이해하실 것이고 어느 때에 당신들을 변화시켜가지고 또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위로받으십시오 라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로 조금만 깊이 보면 볼수록 뭐가 보여지냐면 이야 인생은 전쟁이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없는 전쟁이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이며 끝없이 내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피, 죄악된 어떤 본성과의 전쟁이구나.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져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던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전쟁의 삶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로 나눌 때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 응답 주세요, 저 응답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전세계 살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전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온전케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주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세상과 싸우고 영적으로 죄악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모든 불순종과 싸워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했다가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진노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들이 막 폭풍같이 쏟아질 때 이게 본인이 이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 구약에 보면 정복할 때에 아이 이렇게 임신한 그 여인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태까지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진멸하고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원하는 것, 그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냥 똑같은 인간이 볼 때에 별반 크게 대수롭지 않은 뭐 큰 실수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다. 막 이렇게 사회를 뭐 폭탄으로 터뜨리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 테러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말고는. 그냥 이거 먹고 싶고 뭐 저거 하고 싶고 뭐 이거 누리고 싶고 전부 그런 것들이잖아요. 육체를 위한 삶. 그것이 영적으로 눈뜨지 못하고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전부 놓쳐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린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어쨌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 육체를 육체만을 위한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그러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완전히 이렇게 반대 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성경에는 없는데 원래 4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완전 화제의 전환이죠. 너희가 과거에 이러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 왜 바뀌게 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4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인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엘레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해서 인애, 자비 요런 어떤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진실하게,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 자신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푸신 이걸 가지고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이 그냥 풍성하셔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원인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좀 괜찮게 살았는데 지금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저주받은 상태였는데 내가 거기에서 정말로 건진받았구나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비유가 이렇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이제 보통의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뭐 길어야 몇 년입니다. 3년 좀 오래 군생활한 사람은 4, 5년 이제 뭐 짧게 군생활한 사람들은 한 2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그 남자들이 그 2, 3년 군생활 하고 나서 일평생 그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다시 그 생활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는 절대로 안 간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그 군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유를 속박합니다.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상하 계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괜찮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20, 30년 전 그 이전에 군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제대할 때 그 기분이 날 들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이게 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뭐 제대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남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도 제대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고요, 6시에. 그리고 누가 탁만 쳐도 그냥 팍팍 깨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누가 부르면 이 군대에서 있었던 관등 성명 얘기하고 뭐, 삼병,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에 배웠던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군대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씩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를 제가 생각할 땐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건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어쩌다가 누굴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런 좋은 축복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아주 절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여전히 이런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분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과 육체에 행하는 모든 것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었고 답이 없었고 구원의 가능성이 0%였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